SBS Radio.
Every 4 years,
the biggest sporting feast in human history.
We all speak football.
Right now, it feels like it's been worth the wait. Oh my God!
FIFA 2018 러시아 월드컵 특집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이 매일 저녁 함께합니다.
더욱더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마치고 이제 2차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A조는 16강 진출팀 이제 결정이 난 상태고요. 하지만 B조는 이란이 명승부를 펼치면서 아직 섣불리 16강 진출팀을 예단하기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월드컵 특집방송. 저는 오늘 멜번 특집방송을 진행하는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오늘도 이정수 씨 그리고 이승민 씨 두 분의 축구 전문 패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녁 펼쳐진 A조 예선 2차전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앞서 펼쳐졌던 이 러시아와 이집트의 경기, 러시아가 또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A조에서는 이 2승을 거둔 우루과이 그리고 러시아가 현재 이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B조가 문제입니다. 이 B조, 스페인, 포르투갈, 또 이란, 모로코가 속해 있는데요. 밤새 펼쳐졌던 이 포르투갈과 모로코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역시나 이 호날두의 위력 굉장히 좀 빛났는데요. 이 호날두의 헤딩골로 모로코의 1-0 승리를 거두면서 모로코는 이제 16강 진출 좌절이 됐습니다. 이승민 씨, 어제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초반 코너킥기에서 올라온 공을 호날두가 놓치지 않고 바로 수비수를 속이면서 시원한 헤딩골을 넣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는 오히려 포르투갈보다는 모로코가 경기를 이끌었죠. 예, 그래서 그 후반에는 특히 이제 모로코의 주장이자 이제 중앙 수비수인 메디 베나티아가 여러 번 만들어서 이제 결과를 이제 낼 뻔했는데.
네네.
이상하게도 똑같은 자리에서 그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두 번 다 똑같은 궤적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아쉬웠죠.
예, 정말 아쉬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로코의 압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공을 내주지 않은 것은 아주 포르투갈에게 칭찬할 만하지만 문제는 그 페페, 그 포르투갈 수비수 페페의 핸드볼 파울이 종료 직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AR이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주심이 놓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많은 논란을 낳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VAR 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월드컵에서
한국 그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유럽 그 팀들에게는 유리한 방향에서는 VAR이 작용을 하는데 왜 비유럽권 국가들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은 VAR이 작동하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B조의 경우 스페인과 포르투갈 좀 이 16강 진출에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란의 위력 생각보다 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정수 씨 어제 이 이란과 스페인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란의 경기 기록만 보면요. 점유율 32%, 전체 슈팅 5개, 골대 안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은 0개를 기록하면서 졸전을 펼쳤구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제 특히 이란의 후반 경기력은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스페인을 상대로요. 사실 이 월드컵 개막전에 제가 뽑은 이번 대회 최고 이변의 팀이 바로 이란이었는데요.
네네.
가장 큰 이유는 7년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케이로스 감독입니다.
네.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주먹감자 세레머니로 인해서 악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2002년에는 남아공, 2010년에는 고국 포르투갈 그리고 이란 대표팀을 이끌고 2014년과 이번 러시아 월드컵까지 정말 경험이 많은 감독입니다.
네네.
오랫동안 이란을 이끌면서 바로 이 선수비 후 역습 전략만 계속 연습을 했는데요.
네네.
케이로스의 전술이 꽃이 피운 시기가 이번 월드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4-2-3-1 전술을 들고 나온 이란이지만 사실상 그 두 명의 미드필더까지 모두 양쪽 측면으로 내려와 수비를 펼치면서 그 질식 수비에 막혀서 스페인이 정교한 패스 경기를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네네.
후반전 들어서 스페인이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후반 9분에 이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디에고 코스타가 공을 잡고 턴을 하면서 슈팅을 하려는 순간 두 명의 이란 수비가 따라 붙어서 공을 걷어냈었는데 이 코스타의 무릎에 맞고 굴절돼 그대로 이란 골문으로 빨려들었습니다. 실점 후 이라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와 매우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줬고요.
네네.
결국 후반 17분에 에자톨레이가 프리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스페인 골망을 흔들자 벤치에서 모든 선수들이 달려나와 골 셀러브레이션을 오래도록 했는데요.
네.
네, 업사이드 판정을 받고 결국에는 무효 처리가 됐죠.
그렇죠.
네, 부심의 기는 이미 올라간 상태였었고요.
네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VAR로 재확인 후에 심판진들의 판정이 옳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조, 뭐 월드컵은 항상 이변의 연속이다. 뭐 그래서 더 흥미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란 3차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 경기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계실 경기, 잠시 후죠. 호주의 동부 표준시로 10시부터 시작되는 호주의 사커르주 그리고 덴마크의 이 시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차전에서 호주는 프랑스에 1대2로 패했고요. 또 같은 시조인 이 덴마크와 페루의 경기에서 덴마크는 페루의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분 오늘 펼쳐질 이 호주와 덴마크 경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먼저 뭐 경기 앞서서 그 사커르즈가 덴마크 왕실 자녀들한테 이제 그 사커르즈 유니폼을 하나 보냈다고 그래요.
네.
예, 아, 공교롭게도 덴마크 공주가 네네. 타즈메니아 출신 호주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제 그 첫 경기에서 두 팀의 운명이 달라지면서 네네. 두 팀의 입장도 각각 달라지게 됐는데요.
그렇죠.
호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패배는 피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2위 싸움을 할 맞상대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이 분위기가 다음 페루 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주 내 분위기도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VAR만 아니면 비겼을 텐데 라면서 네. 이제 속칭 말하는 젖잘싸 이제 아주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균형 있는 경기 운영이
네네.
지난 프랑스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네.
지난 프랑스전은 졌긴 했지만
네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마바이 감독은 그래도 준비했던 거의 95%는 선수들이 성실하게 수행을 해줬다 라면서
네.
아주 만족을 표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그 덴마크가 지난 페루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압도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덴마크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가 프랑스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 경기를 먼저 잡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페루전에서 치열한 경기를 하다가 그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베테랑인 빌리암 크비스트가 늦골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중원 싸움에서 안 그래도 네네. 호주가 중원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런 것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는 크리스티안 엑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어떻게 이 경기에서 피해나갈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아무래도 카스퍼 슈마이켈 그 유명한 그 슈마이켈 전설적인 골키퍼의
그렇죠.
아들이죠.
네네.
그 페루전에서도 굉장한 선방쇼를 보여줬는데
네.
이번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똑같은 선방쇼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네.
그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정수 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 덴마크를 먼저 살펴보면요.
네네.
승민 씨와 같은 생각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동료이죠. 에릭센 선수만 제외하면은 그렇게 큰 특색이 없는 팀으로 보이고요.
네.
네, 덴마크로서는 그 프랑스와의 마지막 조별 예선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승리를 가져가려고 목표를 정했겠지만
그렇겠죠.
네, 무리해서 또 공격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쳐 나갈 거라 예상이 되고요.
네네.
네, 호주는 지난 프랑스전에서 월드컵 시작 전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이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네네.
네, 프랑스를 상대로 매우 좋은 경기를 펼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전술의 바탕으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호주가 그 중앙 수비수들의 발이 느린 게 단점이라고 뽑히는데
네.
이 덴마크의 역습을 미드필더진에서 먼저 차단해야지 위험한 상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커르즈 경기에서 기대가 되는 선수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제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원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중원을 지배하고 있는 호주의 아론 무이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이제 영국의 허더스필드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네네.
과거 한국 대표팀의 박지성처럼 왕성한 활동량으로
네네.
수비하고 공격 모두 고루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네.
덴마크의 토마스 델라니 같은 위치에 있는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한다면
네네.
호주 중원의 지배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호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다만 델라니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전 경기인 페루와의 경기에서 경고 하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호주와의
네.
경기에서 만약에 경고를 한 번 더 받으면
네네.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몸을 좀 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장인 마일 예디낙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전에서 폴 포그바를 묶어가지고 아주 호주에게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갔던 주인공인데요. 네네. 이번 경기에서는 폴 포그바의 역할인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어떻게 막을지가 좀 관건입니다. 네네. 그 특히 이제 덴마크의 공격은 에릭센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디낙이 얼마나 에릭센을 묶어주느냐가 네.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에릭센이 아무래도 패스나 슛 이제 움직임까지 모두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지난 페루와의 경기에서도 페루가 굉장히 잘하다가 한순간 놓쳤는데
그렇죠.
그 한순간을 골을 연결시킬 수 있는 패스를 연결한 게 에릭센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 가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호주가 공격 쪽에서 문제를 보이다 보니까
네.
공격을 매듭지어줄 사람
네.
제가 봤을 때는 셀틱에서 맹활약 중인 톰 로지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나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속팀에서도 네네. 중요한 경기마다 한 방을 터뜨려주는 해결사였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월드컵에서도 한번 보여준다면 호주가
네.
굉장히 치열한 조라고 예상했던 이 C조에서도 네네.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정수 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 호주 대표팀 명단이 발표될 때 논란이 일었던 선수죠. 바로 팀 케일인데요.
네, 그렇죠. 예,
경기 흐름에 따라 그 좋은 조커로 활용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네네.
많은 예, 팬들이 소속팀에서 경기를 소화 못 이 나이 많은 공격수를 굳이 월드컵에 데려가야 되느냐 하고 의구심을 표했는데
네.
케일 선수는 그 곧 있을 덴마크전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순간 한 방을 터뜨려주는 그 특유의 골 결정력을 발휘할 네네. 때라고 보고요.
네네.
만약에 케일 선수가 득점에 성공한다면
네네.
월드컵 역사에서 4개 대회 연속으로 득점한 선수는 단 4명뿐이거든요.
아, 네.
브라질의 펠레, 독일의 젤러 클로제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득점한 우리 형 호날두까지
네네.
그래서 이런 전설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네,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카로즈 경기만큼이나 또 관심을 끄는 경기가 있죠. 같은 C조의 이 프랑스 대 페루전인데요. 이승민 씨, 이 프랑스와 페루의 경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이번에 그 한국의 멕시코전 선전을 위해서
네.
그 러시아로 날아가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네.
프랑스의 우승까지도 자신하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이제 고국에서 직접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열심히 네네. 응원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지난 호주와의 경기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어쨌든 승점을 가져갔다. 승리를 기록했다는 것은 아주 생각해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즈만과 은바페가 공격진에서 활약해줘야 되는데 지난 경기 좀 비교적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그 속칭 말하는 애국지사 그 올리비에 지루가
네네.
이제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팀에서는 부진할지라도 대표팀만 나오면 날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 경기들을 합산해보면
네네.
그 90분을 환산했을 때
네.
매 90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0.93개로 올렸어요. 거의 한 경기 나와서 공격 포인트는 하나씩 올리고 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나와준다면 아마도 이제 페루의 뒷공간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네네. 카드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다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 남미 팀과의 네 번 맞대결에서 한 네네. 번도 이기질 못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전에 저희가 예상했던 그 콜롬비아 대 일본
네.
아시아 팀이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네.
이번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프랑스도 그런 징크스를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페루는 빠른 측면 공격이 강점인데요.
네네.
대신에 이제 미드필드하고 수비진하고 연계가 좀 느슨합니다.
네.
그런 점이 아마 덴마크전에서 드러나서
네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호주와는 다른 전방 압박을 이제 크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약간 다른 방면으로 감독이 공언한 것처럼 페루의 스타일을 살려서 어떻게 네네. 프랑스를 공략할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크리스티안 쿠에바가 정신적 예, 충격을 어떻게,
네, 어떻게 이겨내느냐
예, 그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올리비에 지루가 만약에 이제 선발로 나온다라는 관점이 있다면 지난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던 파울로 게레로
이제
나오자마자 날카로운 헤딩슛도 날렸었거든요. 이제 게레로가 선발 출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어지는 D조의 경기죠. 아르헨티나와 또 크로아티아 경기 또 역시 역시 관심인데요. 이정수 씨, 이 경기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 같이 강한 팀이 이전 경기에서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 네네. 다음 경기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갑자기 반등을 해서 잘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이전에 부진했던 경기력을 이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
네네.
이 A조와 B조의 2차전 경기를 보면 이 네 팀 다 모두 1차전과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네네.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이끄는 메시가 호날두처럼 활약을 보여줄지가 이게 좀 포인트고요.
네네.
그 선수들의 이름값에 비해서 조금 답답했던 공격 전개를 펼쳤던 아르헨티나인데
네네.
그 다음 경기에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예, 그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네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나이지리아의 첫 경기에서 첫 골은 코너킥에서 또 두 번째 골 또 코너킥 상황에서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2대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네네.
네, 이 아르헨티나의 공격의 실마리를 찾을지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그런 아르헨티나의 상대로 잘 수비를 선방을 하다가
네.
세트피스 찬스를 살릴지
네.
예, 그게 관전 포인트면서 저는 무승부를 한번 예상해봅니다.
무승부를 예상한다.
예, 아무래도 좀 그 메시 입장에서 그 명예 회복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특히 이제 호날두랑 엮여 있으면서
네네.
이번에 호날두가 골을 넣고 나서
그렇죠. 벌써 네 골인데
예, 넣고 나서 이제 그 셀러브레이션에서 이렇게 그 수염을 쓰다듬는 듯한
네네.
행동을 했거든요.
네네.
염소를 상징하는 이제 수염을 쓸어내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메시를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가 지금까지 한 골도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재밌는 축구 이야기들 오늘도 많이 나눴습니다.
네.
네, 오늘 2018 러시아 월드컵 특집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정수 씨 그리고 이승민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ant to hear more stories like this? Subscribe to our regular podcasts on iTunes.